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0장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잠시 동안 이제 풀어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천년이 지난 뒤에 마귀를 추종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8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년 동안 새롭게 하는 때가 열려서 말 그대로 뉴 에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뭐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개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완전 개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참 묘한 게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용어가 좀 틀린 거예요. 뭐 개벽이라 그러고 또 힌두교론 에서 하는 사람은 뉴 에이지라 그러고 이런 거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묘하게 그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마귀가 아마 그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아요. 마귀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 땅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땅의 평화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하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에 돌아와서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그 의식들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이제 되면서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 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의 때에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몰려간다, 그 얘기죠.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 다른 식으로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예,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온 모든 그런 그 민족들 중에서 으뜸 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해서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될 그와 같은 그 평화의 때, 그걸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11장 또 넘어가 보시죠. 11장 10절에서 13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생겨. 한 번은 이집트 땅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다가 구속을 받아서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아시리아를 비롯한 여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살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10절부터 그 밑에 나와 있는 쭉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에 이번에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여러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지금 돌아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저 유대 땅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디오피아 아시죠? 이디오피아 땅에는 흑인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걸 팔라샤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흑인인데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율법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서는 이디오피아가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흥황한 그런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의 핏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지 않고 이디오피아 땅에는 이 기독교도 흥황하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유대인들 자체가 흑인인데 그래서 그 흑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중국 땅에 상해 땅에도 가서 살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멀리 유럽이나 미국에는 워낙 많이 살고 그래서 러시아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 한국 땅은 아마 단일 민족이라 그런지 유대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맨 마지막 때에는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1948년도 그때도 굉장히 많이 돌아갔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이 돌아갔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뭘 세운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에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세우고 천년왕국에서 희생예물을 바칩니다. 이것도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갖고 완전 속죄 그걸 이루셨는데 뭐하러 또 천년왕국에서 이런 짐승을 또 잡아 죽이냐. 그거 전혀 필요 없다. 그건 이론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된다 그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 왜 그러지? 한번 가서 보시죠. 말라기 3장 가서 보세요. 말라기.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라기 3장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 3장의 그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가오는 메시아 그랬죠?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 이거 많이 들은 얘기죠? 이거 침례자 요한이죠. 그 사자를 보내는 거. 근데 내가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부름꾼을 보낸다 그 얘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대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누구 앞에서 길을 예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군의 주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구하는 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도나이 이 주님을 계속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데 그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자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자는 다른 사자입니다. 메신저 둘 다가 메신저인데 앞에 나와 있는 그 사자는 침례자 요한이고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사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초림의 문맥입니까? 재림의 문맥입니까? 예? 왜? 재림의 뭐 2절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주의 날이 무섭다 그랬죠? 굉장히 무서운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너무나 무섭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그걸 견딜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가 나타난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깨끗하게 모든 걸 정결하게 하는 죄를 아예 없애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도 원래는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재림의 문맥이에요. 재림의 문맥. 여기 나와 있는 게 재림의 문맥이에요. 재림의 문맥.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그 후에 또 몇천 명이 돌아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100% 유대인인 거 아시죠? 자 이 사람들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전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을 팔아다가 가져다가 거기다 갖다 놨죠. 사도들의 발 앞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기 때문에 이 재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만 하면 지금 올라가 계신 저 예수님이 내려온다. 하나님이 그분을 보낼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올 거를 기대하면서 또 지금 말라기 여기 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하면서 1절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주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때요?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성전을. 이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올라 하나님이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회심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보낸다, 그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온다는 거예요? 성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려고. 근데 누구는 남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남아있다 그랬어요. 사도들만큼은. 그 예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아직도 우리는 여기 남아서 지키겠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다른 데로 흩어져 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라든지 이런 그 유대인 사도들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걸 지금 사도행전 8장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미 다른 일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차근차근 진행되는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지금 구약의 이 대언을 지금 가지고는 계속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된 거고, 할례자들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유대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들의 무할례자들의 사도를 삼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한 그릇으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때부터 사역이 할례자들에 대한 건 밑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무할례자들에 대한 그와 같은 사역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5장 이렇게 넘어간 이후로는 베드로는 안 나오고 바나바도 안 나오고. 왜 그래요? 다 유대인들을 위한 그와 같은 사역자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바나바는 나중에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방인들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바나바가 키프로스 사람으로 독실한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사역은 점점 쇠하게 되고, 이방인들 향한 그와 같은 사역은 점점 흥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40년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라고 하는 그런 장군을 보내서 성전을 완전히 훼파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는 거기 거할 수가 없는 거지. 거기 성전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몽땅 다 흩어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스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스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려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고, 밖에 있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류로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 그 다음에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 이렇게 세 부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눠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을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성전 안 떠나고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갖다 팔아다가 그래서 거기서 해서 나눠서 주고 예수님 재림만 그냥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니까 스데반 사건을 일으켜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100% 유대인입니다. 스데반도 유대인이고 거기 나와 있는 일곱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교회가 다 밖으로 나가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흩어져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취해요? 이 다섯 사람 사울을 취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쫙쫙 맞춰줘야, 그래야 이게 말라기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렇게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그런 걸 좀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좀 재미도 있고,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글쎄 모르겠네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신이 나고 좀 좋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조합이 돼 갖고 그래서 이렇게 퍼즐처럼 돼 있던 게 이렇게 쫙 맞으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 굉장히 좋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3절에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해요. 레위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레위의 아들들 깨끗하게 해서 뭐 하려고요? 성전에서 섬기게 하려고. 그럼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성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희생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레위 사람들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논리적으로 아니 예수님이 다 완전 속죄를 이뤘는데 왜 제사를 드려? 성경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로 우린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나간 그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뭐 이거 제사 드려갖고 지금 짐승의 피로 다시 속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잖아요. 지난 250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와 같이 속죄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뭘 하듯이 주의 만찬을 행하듯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념으로 행하는 거죠? 맞죠? 천주교회는 그 주의 만찬을 미사라 그래갖고 진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희생시키는 그런 제사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제사로 드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 때 제사를 드리는 게 뭘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천년왕국의 성전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막절을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않는 그런 민족의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까지도 천년왕국 때에는 장막절을 지키는구나. 아, 그거 왜 지키냐? 그거 물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킨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키는 걸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가서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에서와 같이 이전 시대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헌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헌물을 드려요. 옛날에 드렸던 것처럼 드립니다. 누가 드려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드려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6절에 나는 주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는지라.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마지막 때까지 소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예, 여호와 하나님이 불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많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약속이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난 변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도 가서 보시면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이게 주의 날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장 4절 5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지금 천년왕국의 주님의 재림의 때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규, 모세의 법도가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해서 그 관주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여기 말라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의 날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그와 같은 의식을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에는 철권 통치를 하시거든요. 철장으로 다스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다스릴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부활시켜갖고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이 돼서 다스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는 어떤 것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세요. 말라기 바로 옆이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찌른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울며 통곡하며 애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드린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2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 더러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 읽을 때 거기 가서 자꾸 교회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없어요. 교회에 관련된 건 거의 다 여기 나오는 그 땅 뭐 땅 나오면 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3절에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자꾸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더 이상 대언이 없다는 거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하수같이 범람해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옆에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든 지식이 온 땅에 창이라서 이렇게 넘치기 때문에 자, 요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 가서 보면 이제 관주가 이제 제2로 돼 있는데 그 관주 말고 그 옆으로 가셔서 한번 요 그대로 두시고요. 히브리서 8장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8장 요거 그대로 접어 이렇게 손으로 접으시고 히브리서 8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8절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8장 8절 가서 보면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교회와 맺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습니까? 이런 거 자꾸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어디서 인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관주 한번 가서 보세요. 엘 관주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 9절. 그것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 누구하고 맺어요? 이스라엘의 집. 유대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 믿어라 말라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때가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는. 이런 거 이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제 그런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기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그 지식이 온 땅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믿어라 말라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가서 찔러 죽인다니까. 너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고 여기 스가랴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한 거, 제가 농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거기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때가 왜 하나님이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말라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알리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뭐만 지키면 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됐어요. 구약시대에 전도하러 다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선민인 거예요. 딴 데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의무도 없습니다. 의무 없어요. 이방인을 만나면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으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교회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묘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때가 이제 임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이거를 교회라고 해서 이거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물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1차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주의 날이 임하는 때에 대한 거라는 걸 앞뒤 가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20장 계시록 20장 4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을 그들에게 주니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러면 4절에 나오는 첫 부분의 사람들하고 뒷부분에 나온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 같죠? 뒷부분에 나오는 건 누구 같아요? 환란기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환란 성도라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만 봐서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난하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통치하게 되고 환란기 성도들도 부활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몸이 변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생긴다. 그래서 환란기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활해야 될 것이고 환란기 가운데서도 환란 성도들 일부를 하나님이 휴거시킬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몸이 변화된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첫째 부활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첫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까지가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언제부터 부활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때부터. 그렇죠?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부활하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누가 또 부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몸이 변화돼서 부활해 갖고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이는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시면은 52절. 50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이런 성도는 유대인 성도예요. 아직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무덤에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거룩한 도시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시켜왔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실질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확하는 것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열매. 첫 열매는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주시면 그걸 가져다가 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텐데 그 수확이 첫 열매와 같이 아주 엄청나게 좋은 것과 같은 수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게 그게 첫 열매 헌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어디서 거둬지냐면 수확 때. 여러분 추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추수. 우리나라 사람은 가을에 거두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5월에 거둡니다. 5월. 그게 추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확이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수확. 이스라엘 사람은 5월에 거둡니다. 우리나라 나머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월에 거두고 그래서 다 수확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삭줍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삭줍기. 그래서 이 부활도 지금 세 가지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커다란 이와 같은 그 어떤 수확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첫 열매와 똑같은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와 같은 수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째 부활이 다 완성이 되려면 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확 다음에 뭐가 있다고? 이삭줍기까지 있어야 돼. 이삭줍기. 그렇죠? 그래서 환난기에 죽은 그와 같은 성도들도 부활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에 죽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그 부활은 7년 환란기 끝에 이사야서 26장에 가서 보시면 환란기 끝부분에 이제 부활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치게 되면 그럼 뭐예요? 그게 첫 열매, 그 다음에 이 수확, 그 다음에 이삭줍기 이렇게 해갖고 몽땅이 다 이제 부활해요. 어떤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만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만. 그래서 완전히 부활이 딱 스탑이 되는 게 언제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땅에 딱 다셔서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첫째 부활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 와서 이게 첫째 부활이다. 아,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첫째 부활은 어디까지라고요? 천년왕국 시작이 되기 전에 하여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 모든 건 마치 언제부터?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첫 부활하신 거니까. 아, 그 이전에 엘리야가 살린 아이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건 다 죽었거든. 또다시 죽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건 소용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했다고 몸 보였던 그 사람들도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몸을 보이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첫 열매, 그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이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의인만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만. 그럼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천년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난 이후에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이 끝난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뭐 이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하여튼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 끝에 가서 부활이 한 번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읽어도 그 천년은 무한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악인들의 부활이나 의인의 부활이 그냥 똑같은 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부활하고, 천년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 부활이다 이제 그렇게.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왜 첫째라고 그러겠어요? 둘째가 있으니까 첫째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들은 이제 천년 이후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born again 해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이거 다니고 이러면 마치 교회에서 구원 받으면 왕국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천년 왕국은 문자 그대로의 그런 왕국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예수님은 대언자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제사장으로 지금 올라가 계시고 맨 마지막 천년 왕국 때 드디어 왕으로 오셔서 영광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왕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요한복음 이제 3장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와 같은 그 왕국, 그 왕국과 이 천년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장 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문자 그대로의 부활이에요. 문자 그대로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게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활은 영체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몸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문제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이 교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은 영체의 부활이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육신을 입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겪지 않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또 이게 부활했는데 그것도 영체의 부활이라 그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한 학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 주장하거든요. 지금 연세대학교 이렇게 감리교 그 신학교 안에서 주장하는 게 다 그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영체의 부활이지 실제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러고,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야기는 우리가 외우진 않지만 사도신경 안에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 이거 아닌 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완전한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과 혼은 저 하늘에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 상태에 있어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이 몸하고 이게 나중에 결합이 돼야 이게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둥둥 떠돌아다니 영체로 부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맞는 그와 같은 그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체의 부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영적인 부활이다. 그건 뭐냐 하면 한번 가서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미 죽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이거 부활이죠. 근데 이거는 육신의 몸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활입니까? 이건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얘기할 때 그 부활하고는 다른 부활입니다. 계시록의 부활은 몸의 부활 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6절에 나와 있는 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살려놓으니까 이거 부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맞죠?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영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 교리를 이제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때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이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뭐라고? 이미 부활은 다 지나갔는데 니들은 끼지 못한 거다. 우리도 끼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핀다는 얘기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오는데 디모데전 1장 20절 한번 가시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 거기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 중에 후메네오가 있단 말이에요. 이 후메네오. 여기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줬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죽여달라 그런 거예요. 이 후메네오를 하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그러고 다 지나갔다 그러고 성도들을 미혹해갖고 믿지 못하게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좀 저 사람은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5장에도 가서 보시면 그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한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어서 저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구원받은 사람인 걸 보이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다 갖다 팔기도 하고 모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 속일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 자기 땅 갖다 팔고 그래갖고 이겁니다 하고 조금만 갖다 내고 그러면 속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본보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게 다 본보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특별히 초반부에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이와 같이 무서운 것과 같은 일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활에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둘째 부활.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가서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이거 가만 보면 부활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죠? 구약시대에 맞습니까?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구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 번에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 가서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볼까요? 이거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시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부활의 개념이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때까지 뭐가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아니면 예,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의 부활 사이에 기간이 대강 얼마가 있다고요? 대략 1000년이 있다고 한 사실은 구약시대 아직 계시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20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해서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리고 1000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악한 자들이 나머지가 예, 부활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 신약시대에 좀 더 완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15절도 한번 가서 읽어보죠. 사도행전 24장 15절 24장 15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 두 개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또 누가 지금? 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죠? 근데 여기 천년이 있다는 거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대략적으로 천년이 있다는 거. 그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것이 기록된 이후에 예,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 약 60년 돼서 지났을 때 요한 계시록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계시록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로운 자들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 그 사이엔 적어도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앞부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몽땅 일어나는 그걸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둘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둘째 사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란 말도 없습니다. 둘째 사망만 있어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는 건데 그게 뭐예요? 누구나 다 죽는 그게 다 첫째 사망이에요. 그게 몸이 죽는 거. 둘째 사망은 나중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완전히 이 불 호수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격리가 되어 있는 거. 예, 그걸 우리가 예, 둘째 사망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도 마찬가지고. 예, 둘째 부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부활은 첫 열매 예수님 그 다음에 수확 휴거와 부활 때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 줍기 환란성도 구약성도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읽어보고 예,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예, 15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15장 22절 가서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끝난 다음에 여기 또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삭 죽기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환란기가 끝나야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계시록 20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20장 5절에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가 지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첫째 부활이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까지만 하고 마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게 참 복이 있고 거룩한 거예요. 둘째 부활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 들어가도 다시 몸 살아납니다. 악인들도 몸이 살아나요. 어떻게 바뀌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기 위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들어요? 영원히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언자로서 죽으셨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해서 지금 승천에 계시고 오실 때 이제 왕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래요? 대언자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대언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게 될 때 뭘 해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무거운 그와 같은 그 영광을 이룬다는 거죠. 영원한 그와 같은 것들을.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